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사오니 산성이시며 방패이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지마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앞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을 경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와 세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모세를 통해 할례를 레위기 12장 3절에서 율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이 할례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율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할례의 외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구약에서도 내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이 외적인 표시의 할례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몸에 새겨서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결단, 마음의 다짐,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손으로 외적인 표시를 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결단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에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잠그다, 씻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에 온몸을 잠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세례를 표시하는 침례 예식이었습니다. 침례교는 지금도 이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지은 옛사람이 죽고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 것은 죄를 씻은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를 약식으로 하여 물을 머리에 얹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이자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자체에 무슨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는 세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생각으로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세례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을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앞서 말씀드렸던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율법을 구원과 십자가와 비교하여 생각하다 보니 율법을 없어져야 하는 무익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고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율법주의자는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니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죄를 만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고 15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인간을 죄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해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할례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십자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치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가올 모든 여름 행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옵시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리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여객기 추락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인도 땅과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김영진 장로님, 김차영 장로님, 이성수 장로님, 김영욱 권사님, 엄부영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지영순 권사님, 송경재 권사님, 김우비 집사님, 김응재 집사님, 김영국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